此次不用速记。제36호 오장원 그 다섯 번째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로 기록되고 있는 후한 말 삼국 시대 백성들은 이미 그 통치권을 상실한 한 나라를 대신할 새로운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런 기대와 열망 속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조조. 그는 삼국지의 도입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중원의 열강들을 차례로 제거해 나가며통일의꿈을키워나간다그러나이런조조의야망을일순간에꺾어버리고등장한형주땅무명의청년공명은이후삼국지의주역자리를완전히조조에게서빼앗아버리고이후1800년이지난지금까지도조조를밀어내고삼국지의주인공으로자리매김했다제갈공명그는과연어떤인물이었을까오늘은삼국지의모든것을할수있는공명에대해이야기해볼까한다공명이양양에서학문을하던그시절공명은가끔또래의친구들과어울려세상이야기를나누곤했었다
야야야야왜왜우리졸업도얼마안남았는데야니들은졸업하고뭐할거냐
내꿈은말이야한지방의테스가되는거야그래서그거울을이나라에서가장부유한땅으로만들어볼거야
아부유
나는있잖아
뭐뭐나는가수가될거야야배철수아저씨가수가되잖아
야나도야야야야
왜하필배철수야꿈이너무지저분해너
야너야야야야야야야잠깐만야그럼너노래한번불러봐
노래한번불러봐
날무시하는데알았어들어봐봐 그사람이히트곡이많이없어하지만난이노래밖에몰라
뭔데
세상만사모든일이그때로야되겠소만그런대로한세상이정으로
살아가오가수래세상그정도해야지그
렇지가만있어봐난그래도되는데공명너는왜이렇게조용해너는꿈이뭐야
아나아글쎄나야뭐
공명은아무말없이빙긋이웃고있었다공명은아마도속으로이렇게말하고있었을것이다
내꿈내포부는자네들하고는차원이달라난3D 야난이넓은세상에나가서내이상을실현할래
그로부터얼마후공명은양양의명사인황승원의딸황월영과결혼한다공명의신분은앞서한차례설명한바대로다소미모가처지는편이었다방송이니까이정도로얘기하지만사실은좀심했던모양이다황승원이월영을낳았을때이런일이빈번했다고한다
어야황승원너애기낳았다면서어야축하한다
에이뭐그래고맙다
야어디애기좀보자어딨어
여기있어
어그래어디보자어야얘나닮아서아주남자답게생겼다어이딱벌어진어깨랑주먹만않고머리도아주크고 이놈아주씩씩하게생긴게장군감이야
야야저기얘딸이야
어우야나처럼되면어떡할라진작얘기를하지
그러나황월영은외모를제외하고나무랄데가없는현모양처였다여자를결코외모로평가하지않는나하고비슷한제갈공명은월영과몹시도금슬이좋았다
자기야자기는내외모중에어디가제일마음에들어
어자기는있잖아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발톱때까지다이뻐
그래도구체적으로꼭집어서얘기해봐
어우선그딱벌어진어깨도너무예쁘고타이슨주먹만한그우람한거정말상스러워남보다두배는커보이는그머리통은아우너무앙증맞고그두꺼운허리굵은팔뚝구렁이처럼불끈서진그힘줄어정말꼭안아주고싶어이
지금칭찬한거지
그럼
고마워
아그럼자기가최고야
나도자기가최고라고생각해
공명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양양의 교회에서 농사를 지으며 은자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 공명을 결국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 바로 유비. 그리고 이때부터 공명의 활약상은 삼국지 전편을 통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공명의 진정한 모습은 유비가 죽고 난 후 청나라의 승상으로 국정을 책임질 때부터일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승상이 되고 난 후 인간 공명의 일상을 살펴보자. 삼국지에서 공명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사륜고에 몸을 싣고 몸에는 학창을 입고 머리에 윤건을 두르고 손에는 배구선을 쥐고 있다. 소설 삼국지의 저자 나관중은 공명의 모습을 이토록 시적으로 묘사했지만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자.
삼국지에 묘사된 공명의 이런 모습은 공명이 얼마나 검소했는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몸에는 학창을 입고 머리에는 윤건을 둘렀다. 이것은 쉽게 풀이하면 항상 갈대모자를 쓰고 옷은 삼베나 목견으로 된 값싼 의복을 착용했다는 것이다. 일국의 승상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공명은 늘 검소한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그 나관중의 이 같은 묘사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삼국지 후반부에 이르면은 공명은 일반 장술과는 달리 전쟁터에서 늘 그 사륜거라는 마사에 몸을 싣고 등장합니다. 신속한 이동이 생명인 전장에서 공명은 왜 굳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건 아마도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이때부터 공명은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 말을 탈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가 오장원에서 결국 병사하고 마는 것도 그의 이런 그 허약한 건강 상태가 아마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공명은 아내 황월영과 그토록 사이가 좋았으나 그들 사이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공명의 나이 45이 되던 해, 마침내 공명은 늦둥이 아들 제갈첨을 얻게 된다. 공명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그의 일기로 알 수 있다.
처음 성낚싯 때 7천 200명, 맞춰 입은 조끼 3천 500명, 아들과 친구가 되던 날 값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동의 순간, 자기 앞에.
삼국지를 읽고 난 후 독자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의문은 어째서 공명이 천하통일에 실패했느냐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그토록 신기에 가까운 재능을 보여준 그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위나라를 이기지 못했을까? 소설 삼국지 연의의 토대가 되는 역사서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명은 정치가로서는 실로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군사 전력가로서의 재능은 글쎄요. 뭐 굳이 점수를 준다면 한 60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공명은 6번에 걸친 북벌에서 시종 답답한 전술을 펼치다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가정에 마속을 배치해서 패한 것이라든지 기산에서 학설하는 위나라의 무명 장수에게 고전한 것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인 것이죠. 군인으로서 그의 능력은 낙제점을 약간 넘는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수의 이런 평가를 곧이곧대로 듣기엔 조금 걸리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진수의 아버지 진식은 바로 공명의 부하였다가 실수를 저질러 공명에게 파면당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공명에 대한 진수의 이런 낮은 평가는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원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이번에는 다른 쪽의 얘기를 들어보자.
공명이 군사적으로 무능력했다는 일부의 평가는 솔직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청나라하고 위나라의 국력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청나라하고 위나라의 싸움을 굳이 비교하자면 글쎄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공명으로서는 어려운 싸움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은 시종일관 공세로 나섰습니다. 반대로 위나라는 수비에 급급했고요. 이럴 게 만보잘까? 공명은 군인으로서도 훌륭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명이 국벌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청나라의 지리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청나라에서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선 잔도라고 불리우는 엄청나게 험한 산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청나라 군대는 물자 수송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룡은 갖가지 아이디어로 이것을 극복해보려 했지만 인간의 힘, 파워 오브 휴먼, 자연을 이겨낸다는 건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또 공룡에게는 결정적인 단점도 있었다.
공룡은 전쟁터에 나가면 얄미울 정도의 지략으로 적을 속이고 물리쳤지만 일상에서 그의 생활은 너무나 곧고 바르고 정직했습니다. 사소한 부정이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죠. 이러다 보니 공룡의 곁에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인재들이 모이질 않았어요. 너무나 빈틈없는 공룡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청나라의 운명을 공룡 혼자서 떠맡을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작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거나 공룡은 끝내 북벌에 실패한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신화와 전설로 남아있다. 제갈공명에 대한 수많은 신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지금부터 전해드릴까 한다. 공룡이 죽고 난 후 약 1200년 후 원나라를 쓰러뜨리고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의 신하 중에 유기라는 인물이 있다. 명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인 그는 평소 공룡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가 공룡을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 뭐 공룡은 별거 아닌 인물이야. 난 우리 폐하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했지만 공룡은 겨우 삼국 중에 하나를 세우는데 그쳤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공룡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위대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기는 어느 해 관직을 벗어던지고 모처럼 천하를 유람하며 관광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드디어 옛 청나라 땅에 도달해 어느 조그만 산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닭이 우는 거 보니까 벌써 아침이 됐구만. 아, 그래서 여긴 절인데 왜 닭이 우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유기는 급히 절에 주지 스님을 부른다.
주지 스님! 주지 스님! 주지 스님. 이것이요, 스님. 야, 이런 말이야. 절에서는 민가의 동물을 기르지 않는 걸로 아는데 어째서 절에서 닭 울음 소리가 난단 말이요?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건 살아있는 닭이 아니라 진흙으로 빚어 만든 인공닭입니다.
지금 농담하시오. 아니, 진흙으로 만든 닭이 진짜 닭처럼 울음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해 뜨는 새벽이 되면 한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운답니다. 나무 관세.
아니, 대체 그걸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닭은 옛날 청나라 시절 제갈 공명께서 우리 절을 방문하셔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배철수 교.
유기는 믿거나 말거나 하며 직접 두 눈으로 공룡이 만들었다는 닭을 확인해 보았다.
그냥 진흙으로 만든 평범한 닭일 뿐인데 이게 정말 운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이요. 네. 가만 있어보자.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그럼 어디 한번 깨트려 봅시다.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무관.
진흙으로 만든 닭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다만 작은 글씨가 적혀있는 종이가 한 장 들어있을 뿐이었다.
아유, 이게 뭐야?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거야?
유기가 내 닭을 깨뜨릴 것이다.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날 유기는 공룡을 모시는 사당을 방문했다. 위인의 사당을 들어갈 땐 말에서 내리는 게 관례였지만 여전히 공룡을 우습게 여긴 유기는 말을 탄 채로 사당에 들어서려 했다. 그런데
아이고 이래. 말이 왜 꼼짝을 안 하는 거야? 얘들아, 마약 발굽 밑에 땅을 파봐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유기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땅을 파자 그곳에선 다음과 같은 종이 쪽지가 나왔다.
때를 만나면 천지도 함께 도와 순조롭게 일이 풀리지만 하늘이 돕지 않으면 영웅의 계략도 들어맞지 않는 법이라네.
다음날 유기는 공명의 묘소를 찾았다. 풍수지리에 능통한 유기는 공명의 묘자리를 보고 또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이것이 공명의 한계로구만.
아유, 왜 그러십니까요, 장군?
잘 봐라. 저기 공명의 묘소 뒤쪽에 제왕의 자리가 있어.
예.
저 자리가 바로 명당 자리인 것이야.
아, 그래요?
근데 공명은 말이야, 저런 명당 자리를 못 알아보고 보잘것없는 그 앞자리에다가 묘터를 잡았어. 아... 역시 공명은 나보다 한수하래.
유기는 이렇게 공명을 비웃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으나 이번엔 갑자기 그의 두 발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 이건 또 왜 이래? 어? 내 다리? 여봐라!
예?
내 발밑을 봐봐라.
예, 예. 아이, 장군님. 땅 밑에서 이런 쪽지가 나왔는데, 저.
이거 줘봐.
충실은 죽어서도 제왕의 곁을 떠나지 않는 법이다. 내가 어찌 지리를 모르겠는가? 죽어서도 피해발을 모시고자 이곳에 묻히는 것입니다.
유기는 비로소 공명에게 감복했다. 그는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유사이래. 정말 공명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 제갈 공명이로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삼국지 후반기 명장면 베스트가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